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새벽 예배단을 이곳에서 쌓고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교우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주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시고 또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미천한 종에게 주시고 또 다 함께 말씀을 주님 깨닫고 말씀의 교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함이 되는 말씀임을 아오니 주의 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함께 힘써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나누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를 조금이라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께 다 의탁합니다. 이제도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쳐주셔서 주의 말씀을 감히 몇 마디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우상 숭배치 말 것. 우상 숭배치 말 것. 그런 제목을 붙여봅니다. 1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모든 인류와 신약 성도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통과했던 때의 일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때 다 구름, 즉 구름 기둥 아래 있었고 또 바다, 즉 홍해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 아래서와 죽음의 바다에서 죄 씻음의 세례를 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우리에게 참 양식, 곧 생명의 양식이요 참 음료, 곧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보십시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거울이라는 말은 본보기들, 본이라고 하는 예, 본이라는 우리의 거울, 본보기들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남자들 약 60만 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실패의 역사는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보기들을 성경에 기록하여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처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며 다시는 죄 중에 살지 않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역사에서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며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아닌 것, 곧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 잠언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돈도 육신적 쾌락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오직 창조주와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간관계의 죄들 중 첫째로 중요한 죄는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를 벗어난 음란 행위들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큰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는 말씀은 나무에 처형한 백성의 두령들의 수를 포함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부부 관계의 순결을 중시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은 가정과 부부 관계의 순결과 사랑을 잘 지켜야 합니다. 9절 보십시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원전통보문에는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구약의 원망, 신약의 원망이라고 번역한 말은 불평이라고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말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의심했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였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시인하라, 인정하라고 하는 잠언 3장의 말씀대로죠.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병에 걸렸을 때나 물질적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인정하고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섭리신앙이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11절 봅시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거울 본보기들이라고 했죠. 본보기들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 혹은 교훈으로 교훈으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라는 말은 신약시대가 말세임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지구의 역사가 대략 6천년임을 증거한다고 봅니다. 성경은 정확한 역사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은 창조된 후 거의 천년가량 살았고 그가 죽은 지 얼마 후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창조 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3000년경에 다윗이, 4000년경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아, 천년 단위로 훌륭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조 후 4000년이 지난 때에, 말세라고 말씀한 때에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주께서 승천하신 후 2000년이 지나고 있으니 확실히 지금은 말세지말, 즉 말세의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본보기 삼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빠져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12절 보십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섰다는 말은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한다는 뜻이고 넘어진다는 말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 즉 범죄하는 삶을 가르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믿음에 섰고 순종하며 산다고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늘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참 감사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지.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에 떨어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의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 뜻을 우리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14절 보십시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는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행위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제1, 2계명을 범하는 큰 죄입니다. 오늘날 돈이나 자기 자신이나 육신의 쾌락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이죠. 돈 사랑, 현대인은 아마 돈이 신일 것이다, 돈 숭배와 같은 황금 만능주의라고 흔히 표현하기도 하는, 돈이면 다 된다, 또 쾌락을 추구하는, 재미가 있어야 예배당도 나가는, 재미가 없다, 재미, 그 사람은 가치가, 절대 가치가 재미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15절 봅시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성찬의 떡과 포도즙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신 속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며 그 떡을 떼어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우리가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비한 한 몸이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19절 보십시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원문에는 그러나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미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읽었죠. 여기 대저 알르랄르라고 하는 알라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방인의 제사는 종교적 성격을 띱니다. 구정이나 추석 때에 조상들을 위해 드리는 제사나 차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행위들은 단순히 조상을 공경하는 행위가 아니고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이나 조상신은 신이 아니고 어떤 신적 존재도 아니며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들에게 하는 악하고 헛된 일이다. 그렇게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들의 신이나 그들의 우상을 인정하고 그 우상 숭배에 빠져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성도는 이방인들의 제사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섬기는 신이나 조상신이나 우상을 인정하거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노여워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전통 부분에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또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신약 성도들이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과 자유함이 있음을 말했었습니다. 8장 1절, 7절, 9절,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비록 우상 제물에 대해 자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바울의 교훈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상 제물은 다른 이들의 유익과 덕을 위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니 먹으라는 교훈이 아니고 먹을 수 있으나 먹지 말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성도가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상 제물 자체의 불결함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를 아는 자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우리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이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곱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툭 내뱉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5절 보시다.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사도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치 말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상은 신이나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함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때 그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27절 보시죠.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함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전통사본에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이게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양심은 너희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상대방 다른 이들의 양심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불신자가 식사 초청을 할 때에 성도는 가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앞에 차려진 식탁에 우상 제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는 함께 참석한 자들의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그냥 먹으면 된다. 그러나 어떤 이가 식탁에 음식물 중 어떤 것을 우상 제물이라고 말하면 그는 알게 한 자의 양심을 위해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런 교훈이죠. 그것은 함께 식사하는 이들 가운데 연약한 자의 양심에 거리낌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는 일이 비방을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31절 마저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 거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모든 사람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본장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역사는 본보기들이 된다. 역사는 본보기들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간음과 불평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벌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죠. 광야 생활이 그렇고 가나안 정착 후에도 사사기의 역사가 그렇고 또 왕을 세운 열왕들의 역사가 그렇고 결국 다 멸망하는 그들의 모든 역사 속에 큰 교훈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또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투덜대는 거 좋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항상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나는 부족한 종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게 좋은 현실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섭리신앙을 가진 자이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자이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의롭고 선하게만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바르게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주셔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조금 지나면 또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특히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제사에 참여하여 귀신들과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예, 그런 우상 숭배에 떨어지지 말고 그리고 또 오늘 현대적인 우상인 돈도 항상 경계하고, 돈이 나를 지배하면 그는 돈의 종이 되는 것이니까, 돈 섬기는 자이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고자 결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을 받아들이. 셋째로 우리는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지난 장에서도 나왔지만은 본장도 또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내가 다 할 수 있는 자유인이지만은,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덕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남의 유익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뭐 어째서 내가 이런 말하고 저런 행동하고 내가 했는데 뭐가 어때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지 않아요. 예. 내 말이 혹 상대에게 마음의 상함을 주지는 않을지 조심하는, 그것이 성도다운 처신이고 언행이지.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할 때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믿음이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예. 그러나 덕이 있으면 더 귀한 일인 줄 알고, 이제는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될 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남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 곧 덕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역사는 본보기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실패의 많은 역사들, 우상 숭배의 죄, 음행의 죄, 또 불평의 죄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늘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고 또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구하고 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현실을 인정하고 늘 맑고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제는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이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하여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